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다 보면은 소망이 넘치게 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실행과 역경이 있어요. 또 고난도 있어요. 낙담, 좌절이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에 딱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행복하다, 너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을,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은 땅의 현상이 해석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은 하늘의 기쁨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의 생각에 작용하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이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중에 우울한 마음,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되는 그런 분이 만일에 있다면은 오늘 말씀 제목대로 다시 믿음으로 해보는 그런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 주를 사는 그런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을 딱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이 좀 색다른 의미가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끝났으나 끝나지 않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믿음으로 해보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 너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상요 20장 30절과 31절에 끝이 나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20장 30절과 31절에 사실은 끝이 나는데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사실 거기에 딱 등장해요.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 공동체가 그 뒤에 꼭 필요해서 다시 삽입을 했다, 이렇게 사실 주장합니다. 어떻든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에 참 이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왜 그러면은 21장을 다시 이어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0장을 쭉 기록했는데 그 중에 딱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꼭 회복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꼭 회복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복음서의 정보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판 아시죠? 다 썼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의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사실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역할이 공관복음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딱 등장하는 것이 1장에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고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인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이제 6장 6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릴 것이라고 아주 결렬한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야, 그런 의지를 보일 때 예수님이 참 그래 고맙다. 내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다. 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요. 좀 이렇게 받아주는 예수님 아주 리얼하게 그냥 바로 표현했어요. 너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보면은 예수님의 품을 의지한 제자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할 때도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 못하고 요한에게 이렇게 고개를 눈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의 그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약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수제자가 베드로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위치가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 죽어도 예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세 번이나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 회복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딱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갑자기 작정한 듯이 베드로의 권위가 딱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보다 베드로의 권위가 딱 높아지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관계가 딱 형성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뭐 신학적인 어떤 입장, 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입장과 무관하게 아주 강조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느냐? 신앙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으로 실패한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와 도전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딱 읽으면은 오늘 우리 현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도 하고 낙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적용할 때에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실 수제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 확신의 오류를 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리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참 예수님을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오늘 우리에게도 참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 생각이 예수님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길에서 다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참 순전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믿음도 좋고 이런 것 같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길에서 누가 넘느냐 하고 다퉜댔어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불쑥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절대 안 그렇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도 버려도 떠나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 위험, 고난이 닥치면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나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그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돼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신앙 여정의 영적인 지도, 영적 지도, 디렉션,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구약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뭘 말하냐면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사명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여정, 이 디렉션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세 단어 키가 딱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고 난 뒤에 훈련받는 것. 그 다음에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 단어가 쭉 구약 성경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은 좀 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 말씀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이 말씀 보면 알잖아요. 자, 이 말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통해서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마셨는데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제 참 부음받는 그런 은혜를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랬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 왜? 훈련을 못 받았어. 훈련을. 훈련 받으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1시대를 가열한 땅 사막에서 광야에서 멸하시고 2시대를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참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들어가게 되어진 거 참 너무나 감사하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해서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죄악과 마귀의 권세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다 씻은 바 되어졌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남아있는 날 동안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요. 이 훈련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라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기쁨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 신앙생활에서 힘과 능력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3일 날, 이렇게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중국에는, 전성절,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 이래서 80주년, 그런 이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군사력을 과시하잖아요. 예, 군대의 위상을 높이고 적대국에 대한 이 아주 위협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열병식을 이제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군사 프레이드를 볼 때에 가장 섬뜩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가공할 만한 이 첨단 그런 군사 장비, 그걸 보고 여러분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런 건 하나도 무서운 것 아닙니다. 두려운 것 아닙니다. 가장 두렵고 섬찟한 것은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가 아니라 제식 훈련을 한 그 군인들입니다. 이 분열 장면입니다. 오와 열이 딱 맞고 좌우 대칭이 딱 맞춰서 행진하는 군인들, 손과 눈높이, 머리, 발 딱딱 맞추는 그 엄청난 이 군인들, 이걸 보고 섬뜩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그 하루아침에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엄청난 이 노력,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대 병력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결혼 훈련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몰라요. 제가 그 훈련을 담당했어요. 학생으로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양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높이를 쫙쫙 맞추고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탁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학생들은 착착 요번에 중국 열병 봤죠? 그 분열 딱 그러죠. 남학생들은 이게 목총 있잖아요. 목총 딱 들고 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지휘관들은 그 이게 뭐 칼을 맸어요. 칼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착 이렇게 하다가요. 우로 바텀이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이거 봤죠 여러분요. 예. 저는 그걸 보고요. 아 중국 열병식을 보고 제가 아주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제 며칠 내로는 안 나와요 그대로. 한 달 내로 안 나와요 절대로요. 절대로 오와 열이 요 행과 열이 딱 맞는 거는요. 눈동자가 딱 맞아야 돼요. 아무리 군사 장비가 강력해도 첨단 무기가 돼도 그걸 사용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전쟁은 집니다. 전쟁은 지어요, 사실은요. 뭐 무인기도 사람이 어차피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면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한낮에 백일몽을 꾼 사람처럼 3년을 보내고 다시 갈릴리 호수의 그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마지막 훈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보면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는 자포자기하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이 갈릴리 바다로 다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허탕 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 왜 당연한가?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4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그 답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시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실망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뜻대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거예요. 전후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부름을 받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었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떤 때는 실패나 고난이나 시련들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축복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실패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성공을 위한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한번 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다 미움받고 죽을 뻔하다가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실패죠. 그런데 그 팔려가는 그 순간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또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축복하셔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요, 다윗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실패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세워서 위대한 한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같고 참 정말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루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잘 되다가도 추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가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입에 담기 민망하지만은 삼손 한번 보세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 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죽게 세우는 게 있어요. 그 뭘 말하냐면은 결국은 다 실패하지만은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과정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실패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만심과 의심과 교만과 불신이 깨트려지는 것, 그리고 믿음이 단련이 되어지는 것, 또 자기 확신에 나의 확신, 신념, 이 오류를 아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거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o.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 가라고 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간다고 하면 그냥 버팁니다. 모세는 사실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준비가 잘 돼서 갖춰서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준비된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비린내 나는 갈릴리 호숫가의 고기잡이들을 택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자칭 준비됐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실패도 허용하시고 결국은 베드로의 자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5절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리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야,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없지? 이 말씀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부가음음, 부정음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리도 너희들은 잡지 못한다 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장비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이런 말 안 하고 예, 없습니다. 딱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딱 떠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거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같이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참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방법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여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박이 터졌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날 밤에 계속해서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뭐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의 넓이가 얼마 정도 큰지 몰라도 그 조그마한 바다 밑에의 물 밑에의 선이 하나 끄여가지고 왼쪽에는 한 마리도 안 가게 하고 오른쪽에는 바글바글하게 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딱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현상은 물고기들의 위치 이동을 설명하는 것인데 물고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물고기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게 하면은 없는 곳에도 있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없게 하면은 있는 것에도 없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물고기가 있고 없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물고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오른쪽에 딱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계속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더라는 반복 시제가 없습니다. 딱 한 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한 마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믿음으로 해봐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핵심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 봐라.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 실은 역경들이 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마중물, 결국은 뭡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기억요법입니다. 기억요법, 생각나게 하는 요법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베드로 제일 처음 번째 말씀할 때 베드로 만났을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뭡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 몰랐지만은 감각적으로 딱 예수님이다 하고 아는 사람이 누구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주님이시다 소리쳤지 않습니까? 왜?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일은 주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바로 즉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건 요한을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7절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마음, 그 마음과 어쩌면은 제 마음이 이렇게 공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배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자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고기는 잡았지만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다 하니까 바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거리가 이 계산을 해보면 약 100m 정도 됐다 이랬습니다. 예,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자만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죄책감, 좌절감, 또 자괴감 혹은 또 이 분노, 자기 분노,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요, 무엇이 가운데에서 자기가 주님을 배신한 것과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이것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으려고 해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그 마음 잠재의식에는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 주님이 나를 참 사랑했지 하는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용수철이 마치 눌렀던 용수철이 딱 튀어나듯이 바닷물로 그냥 바로 팍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와서 조반 먹어라. 이 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예수님은요, 야단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밥부터 먹이고 야단치지 않는 분.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요,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밥부터 먹입니다. 잔치 베풀어서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지에 준비해 놓은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 집에 하인들이 피워놓았던 그 숯불, 그걸 딱 기억나게 떠올리게 한 거고요. 생선과 떡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왔던 그 순간들을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려고, 낙심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밥, 그 식사를 하고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믿던 자신감 대신 주님을 신뢰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시련, 역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한때 미국의 최고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친구였고, 브라운 대학을 나왔는 아주 수재였습니다.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는데 이 찰스 콜슨의 별명이 뭐냐면은 해결사였습니다. 해결사. 그만큼 머리가 좋고 냉철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워싱턴 정가에서 이 찰스 콜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겼던 닉슨이 파면을 당하자 결국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콜슨은 한순간에 권력과 지위와 명예,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좌절하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우울 가운데 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쓴 책 거듭나기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 있는데 그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 같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도소 선교에 그의 인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탄식해서 마음의 죄책감과 낙담과 좌절이 있습니까? 자괴감에 빠져 있고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선순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과거의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 생각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불신앙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밥부터 먹어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일매일 성공은 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낙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